조선 작가동맹 소속 작가 반디가 목숨을 걸고 쓴 소설 고발. 북녘당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의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주오. 제1장 탈북기 네 번째 이야기.
4월 23일 오후에 남편의 작업복을 깁고 있는데 책가망을 쥔 민혁이가 울면서 들어왔다. 그냥 울면서 왔는지 눈 언저리가 뗏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왜 울어?
응? 오늘부터 날 학급반장 그만두래.
무슨 소리지?
선생님이 그랬는데 뭐.
왜?
몰라.
나는 이러는 민혁이를 겨우 얼러 울음을 그치게 했으나 바느질 손이 다시 잡히질 않았다. 책가방을 쥔 채인 것으로 보니 저희 집에도 들르지 않고 이리로 곧장 온 민혁의 나에 대한 기대심이 명치 끝에 미쳐와서였다. 우리는 아버지가 시행정위원회 지도원에 불과한 가정이었지만 시집견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크게 여겼다. 어른들의 그 마음이 어린 것의 가슴에까지 옮겨앉게 되어 민혁이가 지금 저희 집에 앞서 나부터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울음은 그쳤으나 아직도 눈물이 그렁해 있는 민혁의 송아지 눈이 나를 더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나는 민혁이가 혼자 놀도록 타일러 놓고 곧장 학교로 갔다. 문영이라고 민혁이네 인민학교 소년단 지도원이 마침 나의 소꿉 시절 동무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코흘리게들 문제를 시답잖게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과는 달리 내용이 너무도 엄험한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 사이에 뭐 숨길 게 있니? 하며 문영이가 하는 말은 이러했다. 이번 일은 소년단 입단 후 새로 꾸려지는 간부 문제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야. 담임 선생은 그 애를 그냥 학급반장으로 선출하자는 안을 들고 왔댔어. 학교에선 공부도 생활도 그 애를 따를 애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 안을 들고 학교 당비서한테 비준 받으러 가니 동문 이 애 아버지가 원산 이주민이라는 걸 모르나? 하며 그래 이름을 단번에 빡 그어버리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소년단 조직은 우리 당 조직의 1학년이나 같으니 소년단 이전 시기처럼 간부 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뭐. 나는 문영희의 그 말에 너무도 아연하여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네 처지에서 어떻게 그런... 됐어. 그런 얘긴. 나는 계속하려는 문영희의 말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부탁했다. 그런 말까지 해주려는 걸 보니 난 네가 더 가깝게만 느껴지는구나. 진정으로. 그렇다는 의미에서 하나 부탁하자. 너의 남편이 마침 시안전부 주민등록과에 있지 않니? 그러니 그 집 문건 내용을 좀 사본해다 줘. 시집의 가정 성분 내용은 물론 알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그 영향이 너무도 어린 싹에게까지 미치는 데 대한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이런 부탁을 하게 했다. 나는 기껏 힘써주겠다는 문영희의 대답을 듣고 교정을 나서긴 했으나 어째서인지 발걸음이 허전거려졌다. 4월 30일 생활이 나를 두고 무슨 시험이라도 쳐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날마다 가슴에 옹치는 일만 생기니 말이다. 오늘은 식량 배급소에 갔다가 선희 언니를 만났다. 나의 중학 시절에 2년 선배이자 남편과는 동창이어서 만날 때마다 가끈히 굴어주는 언니였다. 배급소에 사람이 어찌나 꽉 들어찼는지 우리는 쌀표를 떼놓고도 밖에 나와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래 선체로 이말 저말 나누던 가운데 선희 언니가 불쑥 밑도 끝도 없는 말을 꺼냈다. 참, 그 사람이 너희 집에 갔던?
네?
아, 그 있잖아. 우리 학교서 세 번째 유학생이던 창혁이라고.
네, 아, 그 재판소장 내 아들.
오라 오라, 그 사람.
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아직 너희 남편을 안 찾아갔더란 말이니?
글쎄, 난 잘...
그 사람이 유학 갔다 귀국해서 엊그제 동창회 비슷한 걸 차렸댔단다, 저희 집에서.
그런데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가 일철 동무가 왜 보이지 않아? 하니까 일철이는 어디 친척 방문 갔다기에 따로 청하기로 했어. 했댔기에 말이야. 창혁 그 사람이... 이때 마침 우리 집 배급번호 부르는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선희 언니 앞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성분 나쁜 사람 돼서 멀리하려면 그저 멀리할 것이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남편이 친척 방문을 갔다고?
나는 억이 막혔다. 남편을 피하는 사람에 대한 야속함보다도 그 무슨 몹쓸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피함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남편의 비운이 너무도 절통해서였다. 5월 9일 국수칸에 가서 맡겼던 국수를 찾아가지고 오는데 뒤에서 웬아이가 내 손을 답싹 잡았다. 돌아보니 민혁이와 한 사택에 사는 정호라는 애였다.
민영이 아지미, 민영이가 울어요.
응? 어디서?
저기요. 저 나무 아래서요.
나는 국수 보따리를 인 채 애가 이끄는 대로 이발소 골목을 급히 꺾어 돌았다. 연록색 잎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가로수 밑에 정말 민영이가 서 있었다. 울음은 그쳤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로수 기둥에 등을 붙인 채 하염없이 먼 눈을 팔고 있었다.
아, 민혁아, 웬일이냐?
내가 묻자 민혁이는 다시 쿨쩍거리기 시작했다. 정호가 대신 대답했다.
이제 학교에서 이리러 오는데 저 돌다리를 민혁이가 먼저 걷는다고 그 새끼가 다리를 걸었어요. 학급장 떨어진 새끼가 먼저 걷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 소리에 화가 나서 민혁이를 꾸짖었다.
아, 그렇게 넘어지고도 이처럼 울고만 있어? 정호야, 그 새끼라는 게 누구지? 와이패냐?
민혁이보단 깔때긴데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울고만 섰단 말이야, 바보처럼.
그래도 그 애 아버지 그 시당에 다니니까요.
정호의 곁드는 소리가 내 가슴을 쿡 찌르고 들었다. 바로 정호의 그 말과 같은 생각이 지금 나무에 기대고 선 민혁이의 두 눈에서 하염없는 빛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럼 민혁이가 벌써 아버지와 자기 처지를 감수하기 시작했단 말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갈마드는 순간 민혁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에어린 가슴에 너무도 일찍이 들씌워지기 시작한 찬서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고 싶어서 민혁이도 다시 울고 나도 울었다. 5월 15일 오늘 길가에서 공장 기술 지도원 아버님을 만났다. 내가 사도공을 시작할 때부터 친딸처럼 대해주는 분이었다. 그런데 인사를 반겨받으며 예사롭게 지나치던 그가
거참
하며 나를 붙들어 세웠다.
일전에 내가 저 집에 보냈던 과학기술 출판사 기자 있지 않나?
예, 민혁이 삼촌을 찾아왔던
그 일 말이야. 그 일을 가두 주재원한테 알렸댔나?
아유 참, 그런 일을 뭘 다 주재원한테 알리겠나요?
그런데 공장 주재원이 그 일을 어떻게 알고 날 추궁해? 뭐 공장에 찾아온 외부 사람이면 자기한테 먼저 알려야지. 가두 주재원이 먼저 알고 밝히려더니 제 입장이 딱해지지 않느냐면서 말이지.
전 정말 그런 일 없었는데요.
글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어디서 얻어 들었던 간에 괜히 쓸데없는 일 가지고 갈고 책을 하면서들 무언.
이어 아버님은 좌우가 날았다며 가던 길을 가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를 쉬 뜰 수가 없었다. 지피는 생각이 있어서였다. 이틀 전 그날 나는 남편이 금방 점심 식사를 끝내고 나간 뒤에 찾아온 그 기자를 문 밖에 선자리에서 돌려보냈다. 그때 그것을 먼 발치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각에 마침 석탄재를 옮기던 우리 층 4호집 여인뿐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은 아래층에 사는 인민 반장이었다.
저 민혁 아줌이, 아유 참, 어서 하나 낳아야지. 애가 없으니 뭐라고 부르기도 바쁘다원.
인민 반장은 그날따라 수다를 떨더니,
아 가만, 이 집도 요전번 분토 수집날 동원됐던가?
했다.
아, 예. 아이고, 그런 걸 난.
인민 반장은 제풀에 혀를 낄낄거리며 들고 온 수첩에다 무엇인가를 끄적거렸다. 그러고는 지나가는 말처럼 엮어댔다.
한데 민혁 삼촌을 찾아오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같이 끌끌한 사람들 뿐인가? 좀 전에 왔던 그 검정 안경쟁이처럼.
반장 어머니도 뭘 그렇게 했나요? 그 사람은 공장 기술과에 일 보러 온 출판사 기자일 뿐인데요. 그때 나는 기자가 왔을 때 밖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인민 반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하면서도 그저 무심히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날 반장이 분명 4호집 여인의 귀띔을 듣고 나를 통해 다시 확인한 다음 가두 주재원에게 다시 보고했던 것이 틀림없었다. 하다면 결과는 우리 집이 일시적인 감시 대상이라는 것밖에 없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어쩌면. 설사 민혁 아버지가 죽을 죄를 짓고 갔다 한들 그때 10살 안팎의 철부지들이던 그 자식들에게야 무슨 죄가 있다고. 하긴 할아버지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민혁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민혁 아버지나 그 삼촌에게는 그것이 응분한 일이라 해도 그런 말이 아닐 것이다.
지훈이 반디. 저작물 제공.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낭독 유호환, 전숙경. 연출 김창곤, 신승주. 제작 국민통일방송.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